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잠시 뒤 워싱턴 연방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국내외 여러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선서식과 다채로운 축하 행사가 거행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어제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은 내일 대통령 선서식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 통합과 국민 모두에게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할 취임 연설문을 계속 수정했다며 이번 연설은 매우 인간적인 내용으로 미국에 대한 비전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에 임하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 앞으로 며칠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조치들을 되돌릴 여러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인 어제 미국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편지에서 미국은 나를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봉직할 수 있는 영예를 안겨준 국가에 감사하다며 재임 중 배운 모든 것은 국민들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백악관을 떠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며칠 시카고 고별 집회와 마지막 백악관 기자회견 등을 가지며 우리는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주재 외교관들에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망 구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우일량 부서기가 어제 베이징 주재 113개 외국 공관과 13개 국제기구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반부패 활동에 관한 보고회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 부서기는 이 자리에서 부패 관리들에 대한 법률 강화와 국가감독위원회 설립 등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 감시체계 개선 노력을 중대 정치 개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공군의 B-2 폭격기가 리비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훈련소를 공습해 80여 명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애스턴 카터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이 출몰하는 곳이면 어디든 공습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리비아 내 일부 ISIL 요원들은 유럽에 대한 테러 기도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B-2 폭격기 두 대와 함께 시칠리아 기지에서 출격한 무인기들이 동원됐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리비아군은 지난해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해안도시 시르테에서 ISIL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ISIL 반군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시르테 인근 지역 훈련소로 재집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서북부 지역에 어젯밤 공습이 가해져 반군단체인 자브핫 파테 알샴 요원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공습이 알레포 서부 반군 장악 지역에 있는 파테 알샴 기지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그러나 공습이 러시아 전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전투기에 의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17층짜리 상가 건물이 화재 발생 뒤 붕괴돼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3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8시쯤 500여 개의 의류 점포가 몰려있는 플라스코 상가 건물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동한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해 불을 끄던 중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내무장관에 사고 원인에 대한 즉각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잠시 뒤에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선서와 함께 미합중국의 수반 또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취임식장의 현장 상황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차기 미 정부의 대북 정책 또 미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잠시 뒤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와 동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전임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데요. 취임식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잠시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의 서쪽, 내셔널 몰이라고 불리는 곳 안에 있습니다.
예. 지금 취임식이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 주변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몰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인파가 지금 몰린 상태인데요. 우선 기온은 낮진 않지만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비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고 계속해서 행사장으로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취임식장 그리고 또 취임식이 열리는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경비나 안전조치도 무척 삼엄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취임식장 주변에 2m 높이의 철제 장벽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곳곳에 각 기관에서 파견된 연방경찰과 군인 등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전국에서 소집된 경찰과 보안 요원만 2만 8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또 곳곳에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예.
이들 보안 인력들은 이 같은 시위로 인해 혹시라도 벌어질 사고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취임식에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참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신임 대통령과 그 대결을 펼쳤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그녀의 남편이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고요.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부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생존에 있는 대통령 중에는 고령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부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미국 CNN 등 미국 방송에서 중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취임식에 참석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교회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식은 한 12시, 현지 시각으로 12시 전후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행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공식 행사는 앞으로 약 30분 뒤인 9시 30분, 이곳 시각으로요.
네.
내셔널 대성당의 그 성가대 합창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이후 10시부터 약 40여 분간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귀빈 소개가 이어지고요. 11시쯤에는 트럼프 신임 대통령 부부가 호명되고 행사장에 착석하게 됩니다.
네.
본격적인 취임 선서는 11시 47분으로 예정돼 있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취임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혹시 공개가 됐습니까?
네, 아직 취임사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취임사를 직접 작성했다고 보도하곤 있는데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지금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CNN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장 영상을 보니까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비가 조금 오나 봅니다.
예, 빗방울이 한 1시간 전 정도부터 좀 떨어지다가
예.
지금 차츰 좀 잦아든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 국회의사당 주변에 나가 있는 함지아 기자로부터 현장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수뇌부와 중국의 대북 입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 방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김영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 같다며 독설을 날립니다.
He's like a maniac. Okay? And you got to give him credit. How many young guys? He was like 26 or 25 when his father died. Take over.
트럼프 당시 후보는 나이 어린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제거하는 등 처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와 게임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월엔 미국 CBS 방송과의 대담에서 중국을 시켜 김정은을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빨리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법으론 중국을 통한 압박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선 중국이 실제로 대북 영향력이 크면서도 없다고 말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달인 4월 자신의 대외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회견에선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조이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에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put a lot of pressure on China because economically we have tremendous power over China. People don't realiz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통한 압박과 함께 필요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달인 6월 미국 남부 애틀랜타 유세에선 구체적인 대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with China and others.
북한은 가지 않겠지만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며 다만 미국이 중국에 제공했던 국빈 만찬은 차려주지 않고 회의탁자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며 회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은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대화를 해서 나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후보 시절 공약과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정책이 많이 달랐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자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김 위원장의 주장은 과장이나 허풍이란 뜻인지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격추하거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의미인진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0년에 출판한 우리에게 걸맞는 미국이란 저서에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주장했었습니다. 핵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협상이 실패하면 정밀 타격을 지지한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강요 지명자들은 모두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정책의 노선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밝혔고 강요 지명자들도 같은 지적을 한 만큼 대중 압박이 우선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 대화를 촉구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떻게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 이성윤 교수는 이 글에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한국이 북한에 약해지거나 유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때야말로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외교와 군사적 억지 전략, 외부 정보 유입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무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보내 북한에 대응하는 삼각동맹을 과시할 것을 이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 일본, 한국을 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지도부에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촉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본성을 알리는 것은 옳은 일일 뿐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USA Today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문제에 관해 북한의 정면으로 맞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이용해 격추할 계획임을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정보전을 펼쳐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위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 실시하면 기술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외교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진할 때라며 북한의 핵기술 수출 금지, 핵실험 중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목표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4년 국방장관 재임 당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했던 페리 장관은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노출될 위험을 감안하면 선제 공격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는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북핵 문제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며 미북 양자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핵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보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북 관계가 한층 첨예한 대립 관계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이 한국 내 전문가들의 전망은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새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9일 발간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핵 고도화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의 면면에서도 드러난다는 관측입니다. 외교안보를 책임질 3인방으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하나같이 강경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전략적 인내로 선서를 뒤로 물러났던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군부 강경 인사들이 고진하고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강력한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오히려 그게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인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에 따라 미북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측은 군사적 대응도 선택 목록에서 빼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 12일 의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ICBM을 심각한 위협으로 꼽고 북한의 ICBM 개발에 대응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거부하는 한 북한이 조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조만간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다만 북한의 도발이 미국이 느끼는 위협의 한계치인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CBM의 그 레드라인이라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뭐 북한이 지금 기술적인 어떤 여러 면을 봤을 때 자신들이 발사하고 난 다음에 마치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게 대해서 상당히 미국이 뭐 거치게 반응을 하겠지만은 실제 미국 본토의 어떤 직접적인 위협이 이 레드라인에 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들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중국 때리기로 확 선회를 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빈틈을 못 막는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와 북한 제재를 같이 갈 수 있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대화 방식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 올 것과 공식 만찬이 아닌 햄버거 대화를 언급해 김 위원장을 동등한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이 과거에도 미국이 대테러 정책과 같은 강력한 대외 정책을 펼 때 움츠리는 경향을 보였다며 도발에 앞서 미국과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새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바람을 밝혔습니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탈북자들의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과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2014년 탈북해 현재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는 더욱 강력한 금융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특히 중국을 압박해 핵 문제 해결을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세밀하고 포괄적인 금융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자금수를 더욱 차단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중국을 잘 압박해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중국의 영향도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노력해 주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정혜민 씨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압박을 하든 대화를 하든 어떤 방법에서든 전 이 북핵 문제를 꼭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미국 남부에 정착해 사는 탈북 난민 아브라함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리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병합해서 같이 해결해야지 어느 것을 봉돌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북한의 외화벌이나 뭐 러시아에 가서 벌목을 하던가 거기 돈 들어오는 거는 다 핵개발에 들어가고 북한에서 제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쓰고 나머지가 있을 때 다른 데 쓰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람 씨는 북한이 노예노동 수출 같은 인권 유린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핵개발 등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북한에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브람 씨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탄압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이나 동맹국이라는 세계 각국 유엔 무대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탈북자들을 도우며 그 증언들을 계속 끌어내서 북한의 그 반인민적인 그 악습에 대한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형사재판소 사형까지도 응대해야 된다. 예, 범죄자로.
미주 탈북자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마영애 씨의 바람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영애 씨는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탈북민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님 이 정권에서는 악의 축을 넘어서 김정은 정권을 아예 멸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2,300만도 안 되는 그 북한 동포들을 300만을 아사시키고 30만의 탈북 난민들이 국제사회에 거지처럼 떠돌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정돈을 시켜달라는 이렇게 되려면 첫째도 둘째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탈북자 김마태 씨는 핵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정보 유입이 특히 중요하다며 북한에 더 많은 외부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 주민들에게 라디오가 들어가기만 하면 외부 정보 유입이 좀 쉽지 않겠는가.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 속에서 다 알려주셨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 같은 정보들이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자신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씨도 북한 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내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생생한 방송국을 하나 열어서 미국에서 최초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송이 이 미국에서 전 국무부에서 힘써서 좀 해서 한 하루에 3시간, 4시간이라도 방송을 좀 한국의 그 탈북한 방송처럼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예.
탈북자들은 또 미국이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1년에 20명꼴로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적다는 겁니다. 실제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6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211명으로 1년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미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3년 넘게 태국에서 기다려야 했다는 탈북자 정혜민 씨는 더 많은 탈북자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북한이 난민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는 시스템을 전부 재정비해서 진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 진짜 미국이 자본주의의 우월성 이것들 좀 이런 것들 좀 잘 보고 직접 느끼고 그런 다음에는 앞으로 통일된 이제 그 북한에서 북한에서 한국에서 이런 이제 좋은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혜민 씨는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영애 씨도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의 하나원 같은 정착 교육 시설을 설립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ICBM 위협은 트럼프 미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포착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군은 ICBM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이 발사장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ICBM을 당장이라도 발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0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내일이다 모레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제 발사한다라고 하는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없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의 결심만 있으면은 하시라도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잇따라 ICBM의 완성을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을 지속해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에도 논평을 통해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처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건 자위적 조치라며 누가 뭐래도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위협 수준을 높였습니다. 미한 군당국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잇따른 ICBM 위협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와의 타협과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는 전략적 인내와 더불어 북한의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오바마 정부 당시 북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이제 출범하는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해선 무언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즉 실제 ICBM이 현존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란 지적입니다.
강하게 압박을 하든 아니면 대화를 하든 간에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을 함으로써 이제 그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이면은 다행인데 이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죠. 이래도 대화 안 할 거냐?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에게 애초 핵무기 소형화와 ICBM 시험 발사 성공은 미국을 상대로 한 억지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너희들의 어떤 선제 공격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을 디터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뭐 타이밍의 문제였었지 ICBM을 북한이 계속해서 개발해서 테스트할 거라는 것은 늘 예상을 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발족이 되니까 그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조금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ICBM 시험 발사 성공은 바늘과 실과 같다며 소형화된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 본토까지 운반하는 ICBM 시스템의 구축은 북한의 오랜 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실제 ICBM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과거 미국의 행정부 교체기 당시 수차례 도발해온 북한의 전례를 볼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도 도발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도발을 했다간 곤란에 처할 수 있다며 북한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유 전 장관은 전망했습니다.
상당히 강성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초임부터 선제 타격론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의 분위기가 과거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과거엔 하나의 가상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북한 핵 문제가 현존하고 실제적인 위협, real and present한 위협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또 그런 과거의 습관대로 그런 도발을 했다가는 아마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이상철 교수 역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후 ICBM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신행정부의 침을 뱉는 격이 돼 오히려 북한이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실제 감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의 소설집 고발이 영국에서 번역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현역 북한 작가로 탈북자들을 통해서 원고를 외부 세계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작가단체인 영국 펜이
북한의 현역 반체제 작가인 반디갓은 단편 소설집 고발을 지난해 하반기 팬 번역상 수상작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작가 한강 씨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번역해 영국 최고의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반디의 작품 고발을 영문으로 번역했습니다. 2012년 영국문화원의 지원으로 해외 문학작품의 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팬 번역상은 매년 2회에 걸쳐 뛰어난 문학성을 갖춘 번역도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팬은 북한 정권 아래 아직도 살고 있는 작가의 작품이 외부 세계로 유출된 것은 반디의 소설집 고발이 처음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팬 번역상은 문학성과 영국 내 문학적 다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은 지난 2014년 한국에서 처음 출판됐습니다. 반디라는 필명을 쓰는 저자는 북한의 공인 작가 단체인 조선 작가 동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탈북자를 통해 원고를 외부 세계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원고를 입수해 책으로 출간한 필압 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반디를 구소련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에 비유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북한판 솔제니친의 탄생이다. 구소련 시절에 외부의 책을 발간하게 했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분이죠. 솔제니친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최초의 반체제 작가의 현역 작가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디의 소설집 고발에는 아버지 때문에 온갖 차별을 받는 남자 주인공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를 다룬 작품 탈북기와 아이가 창밖으로 보이는 마르크스와 김일성의 초상화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자 커튼을 달았다가 평양에서 추방당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유령의 도시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발에 담긴 7편의 단편 소설은 모두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프랑스어와 일본어로도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이제 2시간 뒤면 이 58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거행되는데요.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씨가 이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예.
예, 45대 대통령인데 왜 58회 취임식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예, 그동안 임기를 한 차례만 소화한 대통령도 있지만 두 차례 이상 연임한 경우도 예.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우는 이 4선에 성공해서 네 번이나 취임식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방송을 보니까 아직은 이제 표기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제
네.
선서를 하기 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취임식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이번 취임식의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이 트럼프 새 대통령이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내세웠던 것과 같은데요.
예.
예, 오늘 취임식에 앞서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차기 부통령은 어제 이곳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예.
이어서 워싱턴 시내 링컨 기념관에서 열린 기념 음악제에 참석했는데요. 이 공연의 주제도 역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습니다.
네.
예, 미국 전역에서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이 음악제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고요?
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음악제 현장 말미에 이 여정은 18개월 전에 시작됐다고 입을 연 뒤에 우리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지쳐 있었다. 우리는 변화를 원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예.
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어서 제가 뭔가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을 했다면서 현장에 모인 지지자 그리고 군중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이제 1시간 한 2, 30분 남짓이면 공식 행사가 열리는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새 대통령 또 부통령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까요?
예, 취임식 당일인 오늘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펜스 차기 부통령이 이 백악관 근처에 있는 성요한 성공의 교회 에서 비공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예배는 끝났고요.
네.
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후에 이 두 사람은 같은 차를 타고 백악관을 출발해서 취임식이 있을 의사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지금 들어오는 영상을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이제 향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차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네. 보입니다. 그 옆으로 시민들이 많이 또 나와 있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취임식이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 동부 시각으로 오늘 정오에 존 로버츠 예,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의 손을 얹고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미국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하며 보존할 걸 엄숙히 맹세합니다. 이렇게 공식 취임 선서를 해서 대통령직을 넘겨받게 됩니다.
네.
예, 앞서서 마이크 펜스 차기 부통령이 먼저 예,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예, 펜스 차기 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사용했던 성경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건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오랜 전통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어떤 성경을 사용할 예정인가요?
예, 성경책 두 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에이브럼 링컨 전 대통령이 첫 취임식에 들고 나왔던 성경과
예.
또 하나는 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본인의 성경을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선서까지 하면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직위를 부를 때 이 차기 아니면 이 당선인이라는 말은 떼어지는 거고요.
예.
예, 오바마 대통령 이름 뒤에는 전 대통령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취임 연설을 하고요. 취임식이 끝나면 전임 대통령 가족을 떠나보낸 뒤에 의사당에서 새 대통령, 정부, 의회 지도자들이 오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 취임식 당일에 가장 화려한 볼거리가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에서 열리는 시가행진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동부 시각으로 오후 3시부터 90분간 이 취임 기념 시가행진이 있게 되는데요.
예.
예, 트럼프 새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가족을 태운 자동차가 예, 국회의사당 서쪽 앞에서부터 펜실베니아 대로를 따라서 백악관까지 약 2.7km를 행진하게 됩니다.
예.
예, 오늘 시가 행진에는 군과 경찰, 각급 학교, 관악대를 비롯해서 40여 개 단체 소속 8천여 명이 참여해서 흥을 돋을 예정입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을 했고요.
네, 그러네요.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앞에서 나와서 지금 마중을 나와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기존 주인과 이제 앞으로의 새 주인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지금 미국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저녁에는 또 축하 무도회도 열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국립건축박물관을 비롯해서 워싱턴 일대 3개 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 또 펜스 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공식 무도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취임식과 관련된 여러 공연, 뭐 행사 이런 것도 사실 많은 관심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첫 취임식 때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가수죠. 비욘세가 노래를 불렀고 또 부인 미셸 여사가 춤을 추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새 대통령은 어떤 노래를 골랐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예,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나의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특히 패션 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아, 예, 이렇게 취임식 날 당일 늦게까지 축하 행사가 있고요. 사흘 동안의 취임 행사 일정은 내일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워싱턴 국립성당에서 있는 초교판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예.
그런데 취임 당일 전체적인 행사 규모가 오바마 전임 대통령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인기 방송 출연자이자 또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화려한 취임식이 될 거라는 관측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예. 예, 오히려 이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는 규모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은 시가 행진 규모도 전보다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기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취임식에는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취임 행사가 있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이 워싱턴 DC 시내 방문자를 7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예. 예, 2009년 이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식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예, 당시에는 약 180만 명이 모인 걸로 집계됐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당국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와 함께 또 지지자들의 막불 집회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치안 당국은 만일의 충돌이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서 2만 8천여 명의 병력을 워싱턴 DC 곳곳에 배치하고 있고요. 또 덤프트럭 등으로 벽을 세워서 행사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 워싱턴 시내 주요 도로 시가 행진 구간 주변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게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 국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전하게 될 이 취임사 메시지가 될 텐데 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번 취임사를 직접 쓴 걸로 전해지고 있죠.
예, 미국 CNN 방송이 익명의 측근 두 명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사를 직접 작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예, 같은 날에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외곽에 있는 이 휴양시설 마라라고 클럽에서 취임사를 쓰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직접 인터넷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당선인이 작성한 취임 연설문 초안을 토대로 수석 정책 고문 내정자인 스티븐 밀러가 다듬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예, 연설문의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 선거운동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주제인 미국 우선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분야별 실천 방안들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자세한 연설 내용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담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새 정부 백악관 대변인을 맡을 션 스파이서 내정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당선인의 비전을 담은 철학적인 연설문이 될 거라고 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첫 공식 연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예. 예, 스파이서 대변인 내정자는 차기 대통령이 개인적이고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개인적이고 솔직한 심정을 담는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스파이서 대변인 내정자는 트럼프 새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이 정책 의제 또 내놓겠지만 예. 이 철학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예, 이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관점, 또 정부의 역할, 또 시민의 역할을 역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연설이니까 전체적인 철학, 비전 이런 걸 제시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 취임식 준비위원회의 보리스 엡스타인 공보관은 지난달 말에 트럼프 당선인이 존 F. 케네디 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주로 참조하고 있다면서 훌륭한 취임 연설을 한 걸로 평가받는 이 두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제를 내세웠고 또 의제 달성을 위한 단합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주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예 꿈을 크게 꾸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엡스타인 공보관은 우리가 언덕 위의 도시라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확인시킬 거라고 이 취임사의 주제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예, 선택받은 미국인들이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예.
예, 미국이 세계의 리더임을 강조할 때 주로 쓰는데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 취임사 작성에 참관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이 말을 쓰곤 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만 세계 곳곳의 뭐 지도자들, 언론들도 오늘 취임사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겠군요.
예,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앞으로 4년 미국 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가 되는데요.
예.
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 될 경제 그리고 무역 정책의 전환, 또 중국, 러시아, 유럽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될 외교와 안보 기조 변경이 주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와 무역 정책의 전환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 미국 기업은 물론 이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의 공장을 지은 뒤에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고율의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이 경고 메시지를 취임 연설에 담을 걸로 관측됩니다.
네.
예, 또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훼손한다고 비판해왔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북미 자유무역협정 같은 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폐기를 취임사에서 선언할 걸로도 봅니다.
예. 끝으로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에서는 북한 관련 메시지나 한반도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겠군요.
예,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온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 메시지가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예,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또 한미 FTA 재검토 등을 언급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사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눈이 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2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 기온은 3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옵니다. 장진과 해산, 평강, 삼지연 등의 오후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해산 아침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고요. 삼지연 아침 기온 역시 영하 25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해상에도 오후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1.5에서 2.5m 사이에, 서해북부는 0.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20일 금요일 뉴스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잠시 뒤 워싱턴 연방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국내외 여러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선서식과 다채로운 축하 행사가 거행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어제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은 대통령 선서식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 통합과 국민 모두에게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에 임하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 앞으로 며칠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조치들을 되돌릴 여러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됐던 고위관리 50여 명에게 유임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과 토마스 셰넌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도 있으며 이들은 차기 장관 지명자들의 상원 인준이 마무리될 때까지 장관 대행 임무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렌 맥커크 ISIL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 대통령 특사와 니콜라스 라스무센 국립테러방지센터장,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 등도 유임이 결정됐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트럼프 인수위원회와의 소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상원은 오늘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시작하지만 언제 인준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도 오는 23일 이후에나 실시될 전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을 앞둔 어제 미국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편지에서 미국은 나를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 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봉직할 수 있는 영예를 준 국가에 감사하다며 재임 중 배운 모든 것은 국민들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백악관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주재 외교관들에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망 구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은 중국 정부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우일량 부서기가 어제 베이징 주재 113개 외국 공관과 13개 국제기구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반부패 활동에 관한 보고회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 부서기는 이 자리에서 부패 관리들에 대한 법률 강화와 국가감독위원회 설립 등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 감시체계 개선 노력을 중대 정치개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앞서 이달 초 사망 또는 실종 부패 용의자들의 부당이득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의 법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미 공군의 B-2 폭격기가 리비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훈련소를 공습해 80여 명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애스턴 카터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이 출몰하는 곳이면 어디든 공습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리비아 내 일부 ISIL 요원들은 유럽에 대한 테러 기도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B-2 폭격기 두 대와 함께 이탈리아 시칠리아 기지에서 출격한 무인기들이 동원됐습니다. 앞서 리비아군은 지난해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해안도시 시르테에서 ISIL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리아 서북부 지역에 어젯밤 공습이 가해져 반군단체인 자브핫 파테 알샴 요원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공습이 알레포 서부 반군 장악지역에 있는 파테 알샴 기지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그러나 공습이 러시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전투기에 의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